마태복음 6장 12절 그리고 14절 15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오늘날 우리 죄송합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무나 그냥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이 저희에게 큰 복을 주는 그런 현실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심판이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또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그 영원한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영어로 하면은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이것이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원어에 이 debt, 빚, 빚을 졌다. 우리 한국어 성경은 죄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빚이라 이렇게 번역이 하는 것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즉 면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또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주기도문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또 원어도 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 쓰여지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단어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뜻이 같습니다. 그러나 빚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지금 오늘은 풀어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빚진 자라 하는 이 말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을 주신 그런 은혜의 빚을 졌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죄의 싹슨, 즉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싹슬 치러야 되는데 즉 죄로 인하여 빚을 졌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전적인 빚으로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의 싹스를 치르는 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십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그저 육체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싹스입니다. 근데 무엇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죄값을 좀 덜어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주간 동안 뭐 무릎으로 몇 마일을 기어가면서 피를 흘리고 뭐 자기가 십자가에 못으로 박히고 별짓을 다 해봅니다. 그 죄값을 좀 어떻게 좀 치러보려고. 그런데 죄값은 영원한 지옥의 사망밖에는 치러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겠어요. 요즘 뭐 큰 숫자를 제가 억만불이라고 했을 때 억만불을 지금 갚아야 되는데 일전 탁 내놓고 뭐 폼을 잡는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수준에서도 지금 억만불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일전 내놓고 폼을 잡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즉 그런 짓입니다. 그거보다 더 한심한 짓이죠. 일전도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어떤 건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부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죄의 노예로 지금. 그런데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되려면 그 노예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의 노예는 그 값이 죽음입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럼 그 죽음이 무엇이 그 죽음을 지금 표하냐? 무엇을 예수님이 낸 거냐?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죽음도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시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즉 이 피가 생명을 표하죠. 피가 흘려진다는 것. 죽는 거죠. 죽는 그런 현실을 이 피의 값을 피로 그 값을 치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즉 우리가 잘 쓰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 redemption 구속 이것은 값을 치르고 속전을 내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즉 노예를 지금 해방을 시키려면 값을 치르고 해방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값을 치르고 사서 나의 노예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값이 치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다 갚아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피로 다 치루셨다. 이 말입니다. 즉, 죽음으로 값을 치러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12절 말고 14절, 15절도 읽었는데, 한번 14절, 15절 읽고 이렇게 합쳐보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여기는 과실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죠.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서 이 믿음이 없는 수준에서 읽게 되면 혼동이 옵니다. 꼭이 14절과 15절을 읽으면 여러분과 제가 남을 용서함이 있어야, 먼저 우리가 누굴 용서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들립니다. 즉, 우리 알미니안주의 형식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아니, 그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쓰여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을 근거로 용서를 해주시는 거냐?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이 수억만 번을 남을 용서해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뜻이. 그래서 성경은 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잘 읽으셔야 됩니다. 왜? 읽어도 뭔지 모르게. 즉,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게.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예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말하는데 포인트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냐?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지 왜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둘러대시나?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들어도 뭘 들었는지 모르고 보아도 뭘 봤는지 모르게.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구원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틀리게 듣습니다. 즉, 내가 믿는 것이 먼저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완전 타락된 상태에서 내가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걸로 착각들을 합니다.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완전 타락 상태에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보고 아무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데 못 일어납니다. 일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노라.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듣고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듣고 자기가 걸어 나오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는데 나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가 듣고 자기가 걸어 나옵니까? 즉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는 벌써 나사로를 살려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놓으셨기에 이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즉,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에 이제 믿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이 이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잘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읽어드리면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시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쓰여 있죠. 서로 우리가 용서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함같이 하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적인 것을 이해함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한 절 한 절 이제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으므로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남을 용서 안 하는 것은 내가 용서를 안 받았다는 걸 증거하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내가 믿으라 했는데 믿지 않는 것은 구원을 안 받았다는 걸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을 용서하라 하는데 용서 안 하는 것은 용서를 못 받은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뒤에만 보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은 이미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이제 용서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현실인데 그 현실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에게 달려 있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내가 그 기도를 진심으로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감명받으실 수준에서 내가 그런 기도를 해서 용서가 되는 거라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정말 용서될 게? 이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알미니안주의는 교만한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면 인간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근데 자기는 웬만큼 한 걸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시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이 잘못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겉으로는 또 되게 겸손하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겸손하게 교만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안 됩니다. 용서를 안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함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합니다. 왜? 죄를 계속 짓는 것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 현실을 증거하려고.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죠. 왜? 그렇지 않은 것은 용서 안 받은 것을 증거하는 행위가 돼버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베풀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결국 참 기독교인은 끝내는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오늘 당장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니지만 끝내는 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 490번. 이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490번만 하라 이 말입니까? 여러분, 한 죄를 490번만 용서해 주시면 사실 뭐더 필요 없습니다. 490번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항상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천국은, 이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 돈, 금전, 빚을 지금 얘기하죠.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단을 이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억만불을 꾼 자가 빌어서 그래 갚지 마라 해줬더니 즉그 빚을 탕감해 줬더니 뭐 몇십 불 꾼 사람을 그 빛을 탕감을 안 해줍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즉이 말은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 용서를 해주신 거냐? 어느 정도로 용서를 해주신 건데 남이 나한테 죄진 것은 용서가 안 되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그 7장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께서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열매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삶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너무나 엄청난 죄를 졌기에 용서가 안 된다. 아니,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합니다. 너도 이 정도가 되면 너도 용서 안할 거다. 오히려 자기가 짓고 있는 죄를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용서해 주시는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죄진 것이 뭐 시시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아주 중대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그 열매로 안다 했을 때, 제가 뭐 잘못 적었네요. 그럼 제가 그냥 말로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죄가 용서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구약식으로 얘기하면은 출애굽한 것, 즉 애굽에서 나온 게 구원의 전체가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까지 용서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용서받고 남을 용서 안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즉 복음을 아는 자가 믿는 자가 그렇게 할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남을 용서함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요구되는 수준이 아니라 남을 용서하는 것이 없이 내가 용서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 하는 자가, 즉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용서했는지 안다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아는 자가 남을 용서 안 한다는 것은 아까 예수님 말씀으로 의하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남을 용서 안 하면서 내가 용서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착각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그걸 이해를 했으면, 그 복음을 이해를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용서하신 건가가 이해가 되면 용서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다, 용서받을 만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용서받을 만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자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꽉 들어있는 게 있을 수 있는 게. 즉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인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자만 용서되는 것이면 우린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어떡합니까 이거? 기독교의 삶은 순종할 때 평강과 기쁨이 옵니다. 죄를 지면서 기쁘다 이 말은 가짜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즉 이렇게 남을 용서하시면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요 말만 빠져도 괜찮겠어요.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 참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이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주기도문을 그냥 이게 무슨 중언부언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꼼짝마 잡아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달라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내가 남을 용서 안 하면 내 죄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기도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는지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 안 하면 내 죄도 용서하지 마세요. 지금 이 기도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소리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고 기독교 생활을 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붙잡는 거 아닙니까? 주기도문 하면서도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겁나서도 못하지 않습니까? 진짜 글자 그대로 된다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천국 현실이 없다면 이건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했다가. 그래서 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을 내가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걸 믿는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하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죄 지은 자, 즉 우리들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완전하게 사하여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용서했다고도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는데 하루만 지나면 또 미워집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먹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용서해 보세요, 되나? 용서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되는 것을 이제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 같이 나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께서 해주셨지만, 이제 그렇게 해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이제 영원한 현실인데, 즉, 천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어떤 누구의 죄를 우리가 용서 안 했겠습니까?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현실을 우리 삶에서 증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증거하게 해주십사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천국 현실을 증거합니다. 어떤 천국 현실이 이루어졌는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1절.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31장 10절에 가보시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즉 7년마다 면제년 안식년이라 면제년 즉 7년 동안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도 꾸게 되고 저것도 꾸게 되고 또 이런 걸 꿔주게 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마다 다 면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8절부터 너는 일곱 안식년을 아까 그 면제년이 안식년에 들어가는데 그죠? 근데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어 전국에게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럼 여기 보면요. 아까는 7년마다 이제 면제해주라 그러는데 그 7년을 7번 더 해서 49년 후에 50년째는 희년이라 해서 더 광범위해집니다. 서로 면제해주는 수준이 철저하게, 즉 내가 이제 뭐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하고 농사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망해서 할수 없이 이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의 종이 될 테니 나를 좀 먹여 살려다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50년째가 되면 그 종도 풀어줘야 됩니다. 모든 게다 돌아갑니다. 50년 전으로. 다 면제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보내고. 이게 희년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날, 속죄일입니다. 그 속죄일에 나팔 소리와 함께, 즉 백성들의 빚을 면제해 주는 날, 서로 서로의 빚을 면제해 줌, 토지, 가옥, 가족 다 모두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선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23절, 레위기 25장 23절을 보게 되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되니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결국 구약 수준에서 얘기하면 이뭐 서로 서로 재산이 있지만 다 누구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거인 줄 착각들을 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참 그게 문제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가진 것,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깝습니다. 남 주려고 하니 아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의 거를 가지고 있는데 너 그거 남의 거지? 네, 남의 겁니다. 그거 줘. 그거 금방 줍니다. 남의 건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기가. 왜못 주느냐? 내 거니까. 우리가 가진 재산을 나눠 쓰는 게왜 힘드느냐? 여러분과 제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남의 거면 왜못 줍니까? 남의 거못 주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입으로 하는 소리 다르고 마음에 있는 소리 다릅니다. 다 하나님 거라고 하지만, 아, 그게 되나요? 말이 쉽죠.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랬다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악한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이게 될것 같습니까? 그래, 오늘 은혜 받았다. 하자. 될것 같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4장.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지금 여기 보면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그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이게 뭐예요? 희년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은혜의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은혜의 년이라, 즉 하나님의 희년을 얘기합니다.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심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영원한 희년이 이제 시작됐다. 영원한 희년입니다. 이제 50년 기다리고 아니면 7년 기다려서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희년. 오늘도 희년, 내일도 희년, 그 다음 날도 희년이면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돌려줘야 됩니다. 다 용서해야 됩니다. 다 면제해야 됩니다. 이게 영원한 희년이 이제 임한 현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아직 구약이 아닙니다. 영원한 희년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항상 사하여 줘야 되는 희년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다 탕감해 줘야 됩니다. 다 면제해 줘야 됩니다. 이런 현실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구약식으로 하면은 기도가 앞으로 4년 더 남았는데 4년 후에 내가 탕감해 줄것 같이 하나님 탕감해 주세요. 뭐 이런 아직 49년 남았는데 50년째 되는 날 탕감해 줄수 있을 때까지 제가 말이 좀 이상해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빚을 진 자를 탕감해 준것 같이 왜? 희년이니까. 희년에 살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7년 기다리고 50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다 탕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까지, 예수님이 이루신 것까지 부인하고 사는 겁니다. 아직도 구약인 것 같이, 아직도 7년 기다려야 되고, 50년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이. 그거보다도 못한 거죠. 7년 후에도 안 해주니까. 50년이 지나도 안 해주니까. 아, 더군다나 아주 세상에서 큰 죄라고 생각되면요. 그거 안 잊어버립니다. 교회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용서를 안 합니다. 이게 지금 몇년 지난 얘기인데. 용서를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떠한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어떠한 천국 현실이 이루어졌는가? 이걸 믿는 그 믿음에서 아, 희년이구나. 그럼 다 용서해야지, 다 탕감해 줘야지. 이제 마지막 그 영원한 속죄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를 흘려서 이제 마지막 속죄일, 영원한 속죄일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속죄일의 나팔 소리가, 즉 예수님이 오시는, 그래서 이제 안식년, 희년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국적인 완전한 희년이 온 것입니다. 이제 서로서로 빚을 면제해 줘야 됩니다. 주의 은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왜? 용서 받았기에. 그래서 이제요, 이제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빚졌다 이런 말은 뭐 무슨 뜻인지 알지만, 그러나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빚진 게 있으면 사실 큰일 납니다. 그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치러주셨습니다. 남기지 않고 내가 더 이상 갚을 게 없도록 다 치러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은 다 좋지만 빚을 갚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하면 빚을 갚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잘못 얘기가 되면요, 심각한 말이 돼버립니다. 아직도 빚을 갚아야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말을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혼동이 되고 이상해집니다. 우린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라요. 기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천국을 또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뭐 빚진 자 그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그런 수준에서 틀렸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이렇게 딱 잡아줘야 될 때는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엄청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구하고 그 천국을 구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한 걸 다 지금 포함이 되는데 거기 하나 더 붙이면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면서 지금 희년이 시작됐다는 것도 증거를 하고 있다.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줬다는 말은 희년의 현실이 지금 증거됐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 것 같이 나의 죄를 나의 빚진 걸 용서하시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러나 정확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주어짐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희년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용서하고 다 탕감해주고 다 면제해주고 다 되돌려주는 해입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빚진 자를 다 용서하고 탕감해주는 현실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현실에 맞추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